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은 27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였는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 이야기와 마지막 부분의 유다 왕 요담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왕기하 15장은 유다 왕들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왕 다섯 명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유다의 왕들 아마샤, 아사리아, 요담에 대한 평가는 간략하면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인 여로보암, 스가랴, 므나헴, 부하기야, 부가히야, 베가에 대한 평가는 간결하면서도 하나같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가 2년간 통치한 후에 지금의 경호실장과 같은 직책을 가진 베가의 반역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는 것이 부가히야에 관한 열왕기 저자의 모든 기록입니다. 25절의 말씀은 베가가 왕 부가히아를 암살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회의소에서 왕과 아룹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왕궁 회의소는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왕궁과 왕을 경호하는 중요한 장소였지만은 경호실장인 베가의 입장에서는 왕을 살해하기에 이곳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을 살해하는 데 동참한 길르앗 사람들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경호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호실장과 경호원들이 부가히아 왕을 살해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부가히아 왕이 통치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 의지하는 왕과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영적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절하였으며 호세아 선지자가 죽고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자신의 영모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베가 역시 호세아의 영모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살해됩니다. 이처럼 반역과 영모와 암살의 악순환은 북이스라엘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될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행한 불신앙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의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베가가 통치하던 때에 온 땅이 점령을 당하고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군사적 열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 베가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스로 왕을 부축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참변을 겪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반역과 역모로 인해서 9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평균 2대에 걸쳐 한 번씩 왕조가 바뀐 꼴입니다. 다윗 단일 왕조로 유지되었던 남왕국 유다와 대조가 되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자기 최측근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인물들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뽑을 때 얼마나 신중을 기했을까요? 보십시오. 다윗 왕 같은 인물도 국방부 장관을 자기의 사촌 형제 요압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역시 국방부 장관을 자기의 사촌 형제인 아브네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고 서로 불신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배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32절부터 38절까지는 유다의 왕 요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란과 암살이 반복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다르게 남왕국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른 요담은 그의 아버지 아사리아 우시아죠. 통치 후반기에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리자 아버지 아사랴와 더불어 섭정을 했다가 나중에 독립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34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각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왕들의 세속적인 업적이나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할 때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지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사역과 훌륭한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지진의 한복판 가운데서 너는 나하고 도대체 어떠한 관계냐? 였습니다.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은 이름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역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금 네가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산당의 제거 유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산당 문화를 뿌리 뽑는 일이 왜 어려웠느냐 하면은 이미 가나안 땅의 토착 우상 숭배 문화와 맞물린 현장인데다가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요담의 많은 건축 업적 가운데에 유독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요담 왕이 많은 건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성전 윗문만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 일에 치중하지 않았음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은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한번 보실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과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오랫동안 묵인된 채 유다에 존속하고 있는 산당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뿌리 뽑아야 될 산당 문화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은 그것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